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에는 목사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디모데 전후서 4장에는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자세히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시간은 4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교회의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 이단교리를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잘 살펴서 이들이 교회에서 악한 교리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올바른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또 목사는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목사도 성도들에게만 성장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목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으로 건너와서 5장 1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한데 필립 얀시의 불륜, 교회, 목사, 성도의 돌봄의 의무, 이렇게 이제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 세워진 돌봄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교회 안에 음행, 간음, 불륜 등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인간이 만든 기관 아니면 제도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근데 그 가족 안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족인데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예절, 질서가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장은 앞부분은 교회 목사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7절부터 25절은 교회가 목사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5장을 읽어보면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들 잘 존경하고 뭐 집에서 뭘 잘 부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읽으면 그냥 읽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목회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럼 목회자가 이걸 받고 그거를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과부나 또 어려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목사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고 이러면은 교회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1절에서 16절을 성경 강해를 하는 거니까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 가서 보니까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 꾸짖는 게 있다는 거예요. Rebuke, 잘못을 하면 꾸짖어야 된다, 책망을 해야 된다. 근데 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나보다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꾸짖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 가운데 잘못을 하면 지금 교회 목사 감독으로 지금 임명받아서 지금 와서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돼야 된다. 참 인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을 보고 그냥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생각이 나시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드신 우리 자매님들이 혹시 잘못하고 했을 때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참 디모데가 젊은 남자잖아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젊은 여자들 자기 나이 또래도 있고 나이가 어린 그런 자매도 있을 때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돼야 된다. 저희는 남자들만 셋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 그걸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집에 남자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나이 어린 이런 자매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 자매를 보는 눈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런 음욕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그런 그 형제가 있으면 그 집안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꼭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못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잘못할 수 있고 자식들도 잘못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하냐, 집에서. 그렇게 집에서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젊은 이런 자매들, 목사가 또 교회 직분을 가진 집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회사나 뭐 이런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직분보다 앞서는 것이 관계고 규칙보다 앞서는 것이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꾸짖어야 될 그런 일이 가정에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잘못이 되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목회자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교회 일을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이런 그 관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부분 목사는 남자고 그 남자 목회자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여자들이 목사를 신처럼 추종하는 그런 일이 많은 교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온전히 순결하게, 영어로 가서 뭐 all purity, 자기 진짜 여동생을 대하듯이 여동생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오빠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하듯이 온전하게 순결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발생하는 또 좋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울타리,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죠. 사랑을 베푸는데 꼭 순결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랑이 베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매님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순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울타리를 미리 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목회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뭐 청년부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집사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매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도 순결의 울타리를 본인들이 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3절에서 10절은 과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과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될, 성경에 가서 보면 구제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을 어떻게 안정을 해야 되는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는 과부들이 맡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일이냐, 교회 집사들이 있는데 집사들이 병든 자들 방문하고 연로한 분들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그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집사들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매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데 젊은 분들은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연세가 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아, 세상 일은 거의 이제 놓으신 이런 분들이 헌신을 하면서, 그래서 이 병든 분들 또 돌봐야 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일, 그 일에 교회가 힘을 썼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과부들, 아버지 없는 그런 아이들, 이런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일, 그냥 과부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들, 이런 이들을 교회가 돌보아야 된다. 자, 그런데 바울이 무조건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봄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돌봐야 된다고 해서 모두를 다 돌보는 건 아니다. 어떤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래야 돌볼 수 있는 거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 과부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먼저 4절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한다. 이게 이제 올바른 과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정말 없는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주든지 무언가를 도울 때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그런 사람만 도와야지 무조건 다 도와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가서 보면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6절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이게 자꾸 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냥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냥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까지 교회가 돌봄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 그런 필요는 없다는 거고,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지금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자, 가서 보면 참 재밌는 게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이 뭔지 이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과부들이다. 그 과부라고 얘기할 때는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과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들에게 잘 명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로 과부들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이런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이것들을 명하여 자식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명하여 교회 직무 수행을 하는 목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으로는 그들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데이가,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원어 성경이에요. 원어를 가서 보시면 원어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이렇게 되니까 아마 자식들로 볼 수가 있고, 목회자나 집사나 이렇게 교회 직무 수행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직무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자, 8절 가서 보면 핵폭탄급 이런 그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게 단순한 무책임이나 아니면 성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믿음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를, 효성을 가지고 부모를 잘 돌보는 거, 이것이 믿음을 실행하는 거고 성화의 한 단계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예수님 믿는데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부모가 이제 연로한데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10절은 과부의 이제 조건, 도와줘야 될 과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의 특징.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 이런 사람들을 3절에 참 과부니까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부가 되시는 이런 자매님들, 이런 분들에게만 이게 적용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나 기준은 뭐냐? 과거에 넉넉할 때 선한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궁핍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특별히 돌보는데 교회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꼭 과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 누구를 돌봐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 과거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런 행실을 잘 보고, 그리고 도와줘야 될 그런 분이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교회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교회가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 참 좋은 그런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좋은 기준. 자, 11절에서 이제 15절은 60세가 되지 않은 이런 그 젊은 과부들에 대한 그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에 빠지기 시작할 때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부로서 이제 등록이 돼서 뭐 이제 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러면 교회에서 존경한다고 하는 게 교회에서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젊은 그런 여인이 이제 과부가 되고 이랬을 때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과부 그 명단에 넣지 말고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능하면 결혼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야, 이것도 읽으면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아니 이렇게 되면 과부로 살겠다고 했다가 다시 결혼하면 지옥에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 받으면 절대 지옥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자, 왜 젊은 과부들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 3년 동안 목회한 다음에 지금 디모데를 지금 목사로 보낸 거니까 지금 5, 6년이고 7년이고 이게 기간이 지났지만 바울이 그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과부라고 해서 과부 명단에 올리고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젊은 과부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음이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가서 보면 참견하기 좋아한다를 영어로 비지바디라 그랬어요. 몸이 비지한 거예요. 여러분 B-U-S-Y 중학교 가면 배우 I am busy 나 바쁘다 할 때 그 비지예요. 몸이 엄청 비지한 거예요. 이 집 다녀야지 저 집 가야지 이 집 가야지 막 해서 그냥 하루에도 몇 군데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비지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수다장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해서 교회를 망친다. 본인도 망치고 이렇게 되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왜 그러냐, 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면 그 다음에 애들이 생기고 이러면 바빠서 그렇게 못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비지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거 여자 자매님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형제님들이 얼굴이 그냥 흐뭇해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면 비지바디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거를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해야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마귀에게 전혀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일을 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이런 그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이 상당히 그 냉정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 가서 보면 매우 현실적인 목회자구나. 여러분 매우 현실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목회자구나.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교회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 선의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을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예요. 선의로 무조건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죄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교회 자체가 망하는 그런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책임과 역할 없이 지속적인 그런 그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되냐, 게으름이 생기고 교회에서 뭐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오니까 일을 안 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그러면 비지바디가 돼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이런 거 바울이 목회자로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목회에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자체는 선해야 되는데 순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비둘기같이 무해해야 돼. 무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12절은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나 과부 명단에 넣어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좋은 과부의 특징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게 처음 믿으면 내가 과부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지. 결코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자매님들을 이렇게 꼭 집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매님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건 제가 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사실이에요. 자매님들은 아무래도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8년 동안 이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자유고 나가는 것도 자유고, 아마 모든 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만족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면 여기 5천 명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원칙이 있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 자유롭게 이제 교회에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지난 18년 동안 제가 견지해온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철학이 있어요. 나가시는 분은 항상 축복해서 내보낸다. 항상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어디 나가시든지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에 가셔서 화평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100% 지키고 있는 그런 그 목회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는 그런 많은 분들, 대부분은 교회를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나는 의롭고 교회나 나머지는 의롭지 않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당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전문 목회자도 아니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2018년 여기 글 가서 보시면은 2018년에 제가 글을 써서 우리 교회에다 올려놨어요. 교회를 떠날 때 예절 지키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생존 전략도 있어요. 가서 우리 교회 그 구글에 가서 생존 전략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이것도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할 때도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되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믿음 생활로 다른 데 가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그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성화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때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살려서 예수님이시라면,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교회를 옮길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으로 좀 신사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저런 글을 올려놨는데,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 거의 다 나가고 지금은 예,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목까지 썼으니까 예, 교회를 떠날 때 예절 지키기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다고 승리 침례교회를 했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한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3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서 좀 같이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보다 연세도 많고 참 성품이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가서 1년, 1년 반 이렇게 이제 부목사를 이제 하면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가서 못하겠다 그러고 뭐 서서 뭐 사임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혼란이 생기니까 목사님께 이제 이메일을 드려서 제가 제 믿음과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거는 교회에 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드렸어요. 그러고선 제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지낸지 아십니까? 한 1년 반 동안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나서 속내에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뭐 8명쯤 하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를 시작하고 또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는 동안에 혹시 그 교회 어떤 성도나 누가 전화를 하거나 해서 왜 안 나오느냐 뭐 하느냐 뭐 뭐가 틀려서 그러냐 이런 거 물을까 봐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혹시 그 교회 성도 중에 누가 교회 한다는 걸 알고 이 교회 오면은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노심초사를 하면서 예, 교회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교회 이제 하다가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니고 해서 5년이고 뭐 얼마 다녔으면 그동안에 그 성도들하고 사귀면서 좋은 그런 만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제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100%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비지바디가 돼갖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러면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자유가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고 교회를 나가고 하는 것도 그게 믿음 생활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거를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는 성화의 테스트 기간이 온 거다. 특히 이제 1월이 돼서 다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또 우리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했는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됐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자세다. 그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자매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돌봄, 가정의 돌봄 이거를 바울이 딱 못을 박습니다.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합니다. 참 바울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하고 그러고도 되지 않는 경우 또 그 안 되는 그런 경우라 해도 그 과부가 정말 성경의 기준에 따라 돌봄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지혜롭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강의 말씀 읽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1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단지 1세기 에베소 교회의 행정 지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현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침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균형의 원리가 이제 들어 있는 거다. 여긴지 하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토픽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2절에 젊은 여자들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2026년 1월 6일에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필립 얀시 1949년생이니까 저보다 이제 10살이 많은데 이분이 자유가 불륜관계를 8년 동안 지속을 했다 이거를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이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이제 없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뭐 이분을 정죄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계기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필립 얀시가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기혼 여성과 8년 동안 불륜 관계를 맺어왔고 그래서 이날 이제 편지 쓴 이후로는 글쓰기, 강연 활동 모든 거 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얀시는 22살인 1971년부터 수십 년 동안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에 기고하고 또 기자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 편집 고문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잡지가 크리스천이티 투데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고 또 이분이 쓴 책이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우리나라 말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을 포함해서 책이 무려 1,500만 권 이상 팔린 그런 그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이런 작가입니다. 특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그런 작가였어요. 제가 가서 예스24인 것 같아요. 거기 저자 평을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함이 다닌 그 위튼 칼리지라는 데 이제 여기 다니고 시카고 대학을 다녔어요. 시카고 대학은 아주 유명한 석학이 가는 그런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리한 관찰력과 필력을 지닌 작가로 무엇보다도 그의 저술에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깊이 사랑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특히 그의 글은 경계선에 서 있는 신자들 또 회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들을 잘 헤아리며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원래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근본주의적인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게 너무 율법적이다 이래서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돌아서서 이벤젤리칼 뭐 존 파이퍼나 존 메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서서 인간의 그런 그 문제를 조금 좀 잘 이렇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책을 쓰고 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벌써 제목만 들어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많은 책을 저술했고 말씀드린 대로 1,500만 부 이상이 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얀시가 76세인데 부인하고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니까 21세에 결혼을 해서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끝이 지금 8년간의 불륜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저의 큰 수치로 인해서 오늘 고백을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기혼 여성과의 죄악된 불륜 관계에 고의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내 행동은 결혼에 대해 내가 믿어온 모든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글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해온 그 행동이 내가 쓴 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신앙과 내가 써온 글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또 그 상대방 그 여인의 남편과 양쪽 가족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른 가족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족이나 이런 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내 죄를 고백을 했고 전문 상담과 책임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했고 내가 초래한 그 파괴적인 일 앞에서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이전에 나의 글을 신뢰해왔던 독자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죄가 하나님께 큰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깊은 후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외에는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5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기독교 사역에서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여기며 이에 따라서 글쓰기, 강연, 소셜미디어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대신에 남은 생애를 내가 이미 써놓은 말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 그 마음에 치유가 있기를 또 바라고 하나님의 용서, 또 여러분의 용서 이걸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 얀시의 아내도 이렇게 성명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 제니 얀시는 배신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황폐함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55년 반 전에 거룩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죄들, 내 남편 필립 얀시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부가 이렇게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다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절 젊은 여자들 목사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그런 기독교 작가가 또 교회 안에 집사든 어떤 하여튼 남자 형제가 젊은 여자들 대할 때 온전히 순결하게 자기의 친 여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목사든 나이가 든 목사든 목사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들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매님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신문에기나 다 도배가 되고 미국 신문에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모욕을 가져오는 그런 대참사가 이번 얀시의 이 불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핑계거리나 이렇게 변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이 돼 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해 얀시의 이 사건도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구약의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거를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꼭지 얘기했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제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우리의 부모를 누가 어떻게 돌볼 거냐. 이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수명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은 이상하게 컴퓨터 AI 시대가 되는데 더 바빠져요. 더 바빠야 할 게 더 많습니다. 가족은 다 흩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냥 국가가 뭐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양원, 복지시설, 국가제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 같은 경우도 새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와 제 아내는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 요양원 가든지 끝에 이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이런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태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장 4절에 가서 보면 자식들과 손자들이 효성을 보여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5장 8절은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뭐 교회 일 뭐 엄청나게 하고 목사를 하고 그러는데 나 목사하느라고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5장 16절 교회가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어떤 면에서 좀 인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문제를 이건 선택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된다, 여건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돌보는 그런 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부모 모시는 거에 대해서, 부모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이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이 원리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원리예요. 출애굽 20장 가서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4개가 나오고 수평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6개 나오는데 그 6개 나오는 명령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공경합니다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 아,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부모에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효성을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마가복음 7장 가서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제도를 실행을 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를 거기다 안 드리고는 하나님께 갖다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 돌볼 그런 의무가 면제가 된다 하고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무효가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걸 그냥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돌보는 거 이걸 외면한 채 드리는 예배나 부모에게 전혀 돌본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헌금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교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돌보는 문제는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증명이 되는 거다. 오늘 이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이런 모든 관계, 이게 집안에서 먼저 증명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 문제가 아니고 도덕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이거를 목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반드시 회피하지 않냐고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저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는 거, 부모님 돌보는 게 꼭 집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태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그 태도, 이게 어떤 옵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 부모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느 면에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느 면에서 너무 간단한 그런 일인데,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교회 안에 와서 뭔가 일을 하고 드러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것이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과 주변에 특히 우리 가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